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 진행을 맡은 조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하실 사무엘 형제님, 안나자매님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도 바라나시에서 사역하시는 홍애주 선교사님 소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나라라는 것은 이제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계에서 인도를 볼 때 인도는 가장 많은 인구뿐만 아니라 매우 주목할 만한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나라 안에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소수민족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인데 같은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들은 한 나라의 국민이지만 완전히 다른 민족들입니다. 물론 약간씩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 그들 스스로를 각각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다양한 언어가 있는데 어떻게 소통을 할까요?
인도의 공용어는 힌디어입니다. 그렇지만 나라에서 인정하는 공식 언어가 22개가 더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힌디어를 쓰지만 각 지역별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비공식적으로도요, 1600여 개의 언어가 더 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인도는 수천 개의 다른 민족들로 이루어진 나라이고 그 소수민족의 비율이 인도 전체 인구의 10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와,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네요.
1970년대에 이후로 전 세계 선교계에서 선교지를 구분하는 방식이 변화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국가라는 개념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구분해서 선교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이후로는 민족을 개념으로 민족과 종족별로 선교지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민족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우리 바로 옆 나라 중국만 해도요. 공식적으로만 56개의 소수민족들로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그런 면에서 선교계에서는 넘어야 할 상가 같은 나라입니다.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지역들의 민족들의 선교사들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다양한 인도 사람들이 대부분 종교는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바 신을 섬기는 힌두교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무엘 형제님께서 힌두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힌두교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중 하나입니다. 주로 인도와 네팔에서 믿는 종교이고요. 힌두교는 우리가 아는 다른 종교처럼 정해진 가르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문화들 속에서 관습이 섞여서 만들어진 여러 신들을 믿는 다신교인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힌두교는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고 인간이 사는 동안에 착하게 잘 살면 더 좋은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윤회와 억보를 믿고 있습니다. 또 결국 착하게 잘 살며 욕심을 버리고 명상을 많이 하면 해탈해서 신과 하나가 된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약간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안나자매님, 우리가 지난달에도 인도 바라나시에서 사역하시는 조성순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주인공 홍애주 선교사님께서도 같은 도시에서 사역하고 계시네요. 혹시 바라나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바라나시는 인도에서도 특히 힌두교인들에게는 가장 성스러운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라나시에는 시바 신을 숭배하는 상징적인 큰 힌두 사원이 많고요. 바라나시를 가로지르는 갠지스강에서 여러 종교의식을 하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대표적으로 목욕을 하거나 죽은 사람의 시체를 화장하고 뿌리는 의식을 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힌두교 신자들에게는 중요한 종교적 활동이라서 많은 힌두교 신자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나시에서 보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도 들어도 인도 이야기는 아직도 저희한테는 조금 낯설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나시라는 도시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 호기심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바라나시에서 사역하시는 홍애주 선교사님의 편지를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 형제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편지 보겠습니다. 저는 2017년 1월에 인도에 정착했습니다.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곳 바라나시에 처음 왔을 때 기차역에서 집도 없이 생활하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부터 그들을 위해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오랜 시간 기도하며 준비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분들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셔서 해피플러스라는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게 해주셨고 집 없이 지내는 아이들을 위한 사역도 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함께 사역하는 현지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도 잘 따라가고 있고 낙오하는 친구 없이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는 곳의 집세와 식비, 학비, 학용품, 옷, 가구 등 여러 부분들을 부족함 없이 채우는 것이 쉽진 않지만 교회와 협력해 주시는 분들의 재정적 지원으로 높은 집세를 감당할 수 있었고 풍족하지 않으나 부족하지 않게 아이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저녁 시간에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성경 말씀도 배우면서 영적으로도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모두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후원금이 일정치 않아 치솟는 물가와 특히 집세를 감당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함께 사역하는 현지 목사님이 그 운영 중인 비정부 단체가 땅을 기부받아 건물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일이 잘 진행되어 아이들이 2, 3년 후에는 새롭게 지어진 건물에서 안정적으로 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애주 선교사님은 독신의 젊은 여성 사역자이십니다. 본래는 다른 대도시로 파송을 받아 가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 7년 전쯤 바라나시로 사역지를 옮기셨는데요. 처음부터 선교사님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바라나시 기차역에서 생활하는 거리의 아이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분명 그 기차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보았을 텐데요. 종교 지도자들, 당원들도 그냥 지나친 아이들을 어찌 보면 그냥 버려진 아이들인데요. 젊은 여성 선교사님 눈에 그 아이들이 계속 밟히게 하시고 그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시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그러게요. 어찌 보면 그 사회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 아닐까요? 집도 없고 부모도 없는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나라 사람들도 속으로 불쌍한데 저들 어쩔 수 없지 않나 하고 그냥 모른 척하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선교사님께서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네, 처음에는 선교사님께서도 특별하게 뭐 아이들을 위한 큰 사역을 하시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시고 애쓰신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자 라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셨는데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같이 사역할 현지인 목사님들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고 집이 없는 아이들을 모아서 같이 살 집을 만들어주는 것이 생각하기는 쉬워 보여도 막상 하려고 할 때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외국인이고 이제 선교지에 가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요. 선교사님의 용기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대해 외면하지 않고 순종하시는 모습이 정말 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작은 순종에 기름 부으시고 도와주셔서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누군가 자기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주고 함께 살 집도 만들어주는 경험을 한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해봅니다. 그 아이들은 얼마나 큰 위로와 고마운 마음들이 들었을까요?
맞아요. 그런데 힌두교에서는 업보를 믿는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을 바라보는 인도 사람들은 그들의 가난과 고통도 그저 그들이 받아야 할 업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힌두교는 굉장히 악한 가르침을 가진 종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개개인의 숭고한 존귀함을 신분과 형편에 따라서 멸시하고 무시해도 괜찮아 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어찌 보면 인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도야말로 역설적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더 빛을 발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문화적으로 만연한 악한 가르침으로 가득한 어두운 땅에 비록 작은 사역일지라도 아무런 대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으로도 그 땅에 빛을 비추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런 곳에 선교사로 가서 그런 빛을 비추는 사역을 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선교사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선교지에 나가고 살면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크든 작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우리 홍혜주 선교사님과 또 돌보신 아이들을 위해서 사무엘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도 바라나시에서 사역하시는 홍혜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을 그곳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순종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시는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던 기차역의 아이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물품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잘 자라나 자신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꿈을 꾸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나자매님께서 선교사님의 다른 편지도 읽어주실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는 날씨와 음식 탓인지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혼자였다면 너무 힘들었을 상황 속에서 감사한 것은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챙겨주며 옆에서 간호해주고 지켜주는 친구들이 있었고 사역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힘든 시간을 견뎌주고 함께 울어주고 도와주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일을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이 고장나서 문을 열지 못하고 낑낑대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늦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왜 이리 힘든 일들이 한꺼번에 오지? 라는 생각에 눈물보가 터지기 직전이었는데 같은 층에 사시는 이웃분이 저를 보시고는 도와주시겠다고 밖에서 2시간 동안 일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열쇠공 아저씨가 문을 고치는 동안 소음 때문에 다른 분들도 한두 분씩 나오더니 자기 집에 가서 차 마시고 간식 먹으면서 쉬라고 초대도 해주시고 땀 흘리고 있는 저에게 의자도 내려주시고 물도 주시면서 함께 그 긴 시간을 견뎌주셨습니다. 바라나시라는 땅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살아가기 쉽지 않지만 감사한 것은 이곳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친구들은 저에게 어릴 적 향수를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웃과의 정이 있고 남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도와주며 건네는 인사말 한마디에 금세 친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편견을 갖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경에 관해 물어보기도 합니다.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삶의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자세만큼은 정말 저를 부끄럽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언젠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인도처럼 외국인으로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땅에서 홀로 가서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처럼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선교사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땅에 순종함으로 갔지만 힘든 순간이 닥치면 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힘들어서 울기도 합니다. 어쩔지를 몰라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선교사라고 해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없어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결혼하지 않으신 여성 선교사님이신데 얼마나 많은 필요들과 어려운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그 힘든 순간에도 그 가운데서 주변에 베풀어주시는 손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배우려고 하시는 선교사님의 모습과 그 고백들이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라디오 방송에서 선교지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로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선교사님들의 순수한 순종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선교사님들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 함께 동참해 주시고 계신 것처럼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 진심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는 그것이 정말 모든 선교사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선교지에서 제대로 지낼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의 삶과 그곳에서의 생활을 위해 안나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인도 바라나시에서 계신 홍예주 선교사님을 주님의 전능하신 손 위에 올려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님을 불러주시고 그 땅에 보내셨사오니 계속되는 사역의 시간들 동안 선교사님의 영과 혼과 육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한 생활하도록 모든 것을 돌보아 주세요. 그리고 여자 혼자서 인도에서 생활하시면서 사역하시기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예비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가정을 이루고 더 건강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선교사님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피할 바위시며 요새와 산성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인도 바라나시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를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실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계층이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지나쳤던 제사장 레위인은 그 당시 사회에서 상류층, 지도자층에 해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더 높아 보인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꼭 오늘날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같네요. 그리고 오늘 주인공 홍 선교사님께서 인도 바라나시 기차역에서 생활하던 집 없는 버려진 아이들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마음에 두었다가 그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홍 선교사님의 사역이 겉으로 볼 때 큰 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쫓아서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하면서 두 분은 혹시 어떤 것들이 제일 기억에 남고 또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기차역에서 집 없이 떠도는 아이들이라는 대목에서 고향 북조선의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낳아준 부모는 있지만 보살피고 보호해주는 부모가 없이 하루살이처럼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지금 이 추운 겨울에도 많을 텐데 이들에게도 홍혜주 선교사님 같은 따뜻한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열악한 인도라도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의 나라여서 굳게 닦여있는 북조선과 비교하면 인도가 때때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땅이 열리는 그날을 위해 더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준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선교사님께서 중간에 말씀해 주시다가 인도의 힌두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악한 가르침인가라는 거에 관해 가지고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좀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바라나시 강도 아름다운 강이고 정말 아름다운 지역인데 그 강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강물도 오염되어 가고 있고 사람의 시체도 그곳에 뿌리고 있고 얼마나 그 헛된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시선도 파괴시키고 우리가 주변에 머물고 있는 환경도 파괴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저희 고향 땅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잘못된 가르침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이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뭐 폭력적으로 행하는 방법이 아니라 또 오늘 선교사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헌신으로, 순종으로 행할 때 그 땅의 복음으로 영혼들이 치유될 뿐 아니라 환경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저 북조선 고향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가르침이 그 땅을 강같이 흘러넘치게 뒤덮어서 불쌍한 우리 꼬치비아 같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그들을 버림받고 더럽고 멀리하고 싶은 존재로 사마리아인 같은 존재로만 우리가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들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입어서 비록 우리가 선교사님은 지금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그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속히 이루어지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분 귀한 나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도 바라나시의 거리의 아이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홍혜주 선교사님 사역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또한 젊은 여성으로서 선교지에서 지내시면서 겪으셨던 선교사님의 개인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나눠주셨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통해 사람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순종하는 귀한 사람, 선교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이지만 방송을 통해 함께하고 계신 북조선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북조선에서도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여러분과 만나게 되는 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동안 행하셨던 이야기들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듣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형제 자매들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미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고난 중에 인내하는 모습이 너무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힘과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늘 믿음이 굳건히 지켜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항상 들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사는 멜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아주 친밀하게 뜨겁게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을 늘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상황 속에 있겠지만 그럴수록 서로를 진심으로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얼마나 따뜻하고 위대한 사랑을 받고 경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믿음과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두려움보다 위에 있고 앞서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실수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떠한 질병보다 아픔보다 뛰어났습니다.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나고 위대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세요. 사랑합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2025년 3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복잡한 마음, 두려운 마음, 슬픈 마음 모두 내려놓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내 영혼은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만 바랍니다. 주변의 이리떼가 위협하여도 참 목자가 함께함으로 인해 우리는 찬양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라도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교독문 3번 시편 4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도 주님의 주관 아래 있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이유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소서.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탐욕을 따라 죄를 지은 모든 것들 고백합니다.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기보다 나의 생각과 습관대로 살았던 시간들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옷을 덧입혀 주소서. 이 시간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또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죄악된 이 세상을 구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삶을 묵상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라고 명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그 복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지난주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요 찌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시편 3편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죽임을 당하는 곳.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으나 지금은 교회 건물이 사라진 곳. 삶의 환경은 점점 어려워져 목숨 걸고 고향을 떠나는 발걸음, 나라 없는 백성으로 팔려가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겪어야 하는 가슴 아픈 이별, 봄이 오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차디찬 겨울의 땅, 저북한 땅 가운데 주님의 연약한 종들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땅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주님이 다 아시오니 주님을 애타게 찾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속히 땅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목숨 걸고 믿음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예종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 땅에 한 줄기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종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취급하며 자기 몫을 챙겨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된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놀라운 건 그 아버지는 그릇 행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나가 꼭 안아주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까지 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릇 행하며 고집스럽게 제 길로 가는 자들을 다시 살리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더욱 풍성하게 살길 간절히 원하시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왜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켰을까요?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의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의 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면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생명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으로 죽을 것 같아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고난과 고통으로 죽을 것 같아 상황에서 건진받아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만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힘들면 하나님을 찾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죽을 것 같아 살려주면 죄의 길을 걷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밀림 깊숙이 여행을 했습니다. 안내인은 정글용 칼로 무성한 잡초와 가시덤불을 잘라내며 앞을 향해 한참 걸어갔습니다. 피곤하고 더위에 지친 여행객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길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경험 많은 안내인은 걸음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곧 길입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연합교 성도님들, 의의 길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피곤하고 힘이 들죠. 그러나 의의 길은 결코 나 홀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의의 길은 나 자신만을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북조선 연합교회가 영혼을 소생시켜 의의 길을 걷게 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인간을 지배하는 감정 가운데 가장 깊고 근원적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도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돈, 건강, 사건, 사고, 거절당함, 실패, 장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때로는 먹지도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느끼게 하는 극히 위험한 그리고 어둡고 캄캄한 죽음의 골짜기, 바로 이런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다 겪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모두가 겪기 때문에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팔레스타인 목자들은 여름철이 되면 양떼를 몰고 높은 산 위에 촌으로 올라갑니다. 봄철 내내 머물렀던 목초지의 풀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 위에는 한철 동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푸른 풀로 가득합니다. 양은 연약해서 이동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야 하고 산 위에 오르면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시원한 물이 있는 골짜기로 가야 합니다. 이게 양에게 가장 좋은 지름길인 것이죠. 그러나 길이 험준하고 절벽 사이를 지나가기에 돌이 떨어지거나 실족하거나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 짧아 어둡고 맹수들도 출몰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푸른빌이 가득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지선연합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둘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까지 가려면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지도자를 다시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 데려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럼에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이 함께함을 매일 보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양식으로 보내주심으로 자신이 함께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하나님이 함께하여 보호하고 있음도 보여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구나, 내 기도를 듣지 않아서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나를 버리거나 사랑하지 않아서 만나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흰 종이 위에 점 하나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무엇이 보입니까? 흰 종이는 점보다 큰데도 사람들은 점만 보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문제를 만나면 문제만 보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버리거나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살피시고 기도를 듣고 계시고 참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왜 문제만 보십니까?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을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넣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더욱 세밀하게 살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십시오. 셋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더욱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돌에 맞을 수도 있고 발을 헛디뎌 실족할 수 있고 어둠 속의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맹수들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56편 3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18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칸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일생 훌륭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었는데 시편 23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네 단어보다 내 마음을 고요하고 기쁘게 해준 말이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의지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시기를 보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데에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위험한 길을 걷는 것이기에 힘겨운 상황을 만난 상황이기에 더욱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시간 생각나는 이웃의 필요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고 물질로 섬길 수 있으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은 예성 목사님과 함께 북조선 연합교회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예성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따르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건데 겸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때론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이 길의 주인이고 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참 양으로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그 점 하나를 딱 찍었을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라는 게 너무나도 성경적으로 통찰력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발해서 나올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린 가진 것이 없습니다. 또 정체성도 무너져 있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군대라고 부르셨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만으로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것보다 나의 해석이 우선일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에게 육심 안에 부흥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 되었고 양식이 하나도 없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실 때 저는 사실 북조선 사람으로서 이 고백을 선뜻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북조선을 향하신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는 고백하지만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여가지고 쉽게 고백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준비시킬 것이 있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지금 우리 북조선 땅 가운데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신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인내하시고 소망을 가지시며 살아내시는 우리 북조선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송 목사님이 봉헌기도하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2025년 3월 16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꼴을 먹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귀한 힘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예물이 귀하게 잘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 함께하심, 돌보심, 먹이심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북조선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